제 몸이 조금 이렇게 그 허리 디스크 전에 심ptom이 좀 많이 왔고요. 그래서 방사통처럼 이렇게 조금 다리 내려가는 그 조짐도 있고 목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팔이 저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근데 우선은 이렇게 좀 계속해서 치료받기 전에 자세를 바로 하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허리는 C자형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세우고 고개는 좀 턱을 도도하게 들고 팔을 좀 이렇게 있으라 그래요. 피도록.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요즘에 좀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완전히 할렐루야 체형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되는데요. 하도 땅만 보고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좀 하늘을 우러러 봐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좋습니다. 뭐 많이 좀 나아지고 있고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렌트 시즌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그러면서 저희들이 부활주일 전에 사순절의 어떤 그런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면서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더욱더 깊이 살펴보고 우리를 위한 그 고난에 저희들이 어떻게 반응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신자로서 어떤 삶이 우리 주님 기쁨이 되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서부터 쭉 부활주일 전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어떤 패션 위크처럼 우리가 쭉 여러 위크를 지나면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그와 같은 성경 구절들을 배경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그 말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지만 더 살펴보면 볼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랑을 받고 또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더욱더 깨닫게 되는 너무도 귀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내시는 것을 생각할 때, 주님의 고통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살면서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었을까? 주님이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감사함을 더욱더 깊이 갖게 됩니다. 제가 심수사님을 생각을 할 때, 심수사님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 평생을 지나신 분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심사님이 예수님 아니면 제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라는 그와 같은 고백을 종종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심사님 생각이 이렇게 오버랩돼서 좀 많이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심사님은 우리 교회가 이 1978년에 창립된 후에 지금까지 대부분 세월을 함께 하신 분이에요. 이민 1세로서, 그리고 믿음 생활 일대로서 지내신 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우리 가운데도 이민 1세, 그리고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한 믿음 생활 일대이신 분들도 여러분들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참 수고 많이 하세요. 어려운 일입니다. 이민 처음 와서도 어려운 일인데, 또 신앙에도 일대로서 신앙생활을 개척해 나가는 일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어려움입니다. 그냥 살기도 힘든데, 신앙도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시작했을 때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로 가려고 할때 그게 어찌 쉽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은 사실은 그와 같은 것들을 좀 깨닫게 되는 때가 있죠. 부모들에 대해서. 그러나 그 전에는 뭔가 내 부모를 보면은 믿음도 좀 쉽게 타협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의 어떤 성결함, 순결함보다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 시작하는 그 모든 일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깨닫게 되죠. 우리 자녀들은 나중에. 그게 성장인 것 같아요. 여하튼 그렇게 심사님은 이민 1세로서 믿음 생활 1대로서 가족의 삶과 신앙 그리고 교회를 섬기며 살아오셨습니다. 건강이 허락됐을 때는 심사님 건강 괜찮았을 때는 항상 새벽기도 재단을 쌓으셨어요. 제가 저희 교회 담임 목회자로 심우하기 시작했을 때에도 집사님은 늘 그러셨듯 새벽기도 자리를 지키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건강이 괜찮으셨을 때니까 기도회 후에는요 저희 스피드웨이 저 맞은편에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맥도날드. 예, 그 햄버거 집에 같이 가서 새벽기도 후에는 커피 한 잔과 조식을 들면서 담소 하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예, 또 항상 교회 주변이 청결하기를 원하셨고 화단 꽃을 심고 그 꽃이 이렇게 만개하면 아주 좋아하시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집사님에게 저희 교회 각 지체들과 예수 믿는 신앙은 어쩌면 집사님의 그 신앙의 전부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애착이 좀 많았죠. 예. 오래전 근데 사업을 하다가 인생 끝자락처럼 힘든 일을 당하셨어요. 제가 저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뱅크럽트를 하게 됐습니다. 신사님이 그러면서 그냥 떨리는 손으로 저 손을 붙들고 이 남자분이 눈물을 보이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냥 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냥 펑펑 우시면서 기도해달라고. 예. 인생의 위기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었겠죠. 모든 생활의 경제적인 여유가 다 사라진 다음에도 제 손을 아주 자주 붙드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 우리 가족 위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건강이 매우 약해지셨을 때에도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주 비슷해요. 목사님, 신앙생활 하는 일 참 어렵습니다. 쉽습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으세요. 그 어려우니까요. 어렵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 그래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집사님이 참 그 세월의 고생스러운 일들 앞에서도 우리 주 예수를 향한 믿음을 결국에는 선택을 하시는 그 일을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셨어요. 그냥 마음에 힘든 일을 겪으신 탓에요. 저하고 대화하시면 꼭 저한테는 예전에 사기당한 일들을 꼭 말씀을 해주세요. 아, 이 세상 무섭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대화를 하면은 기승전, 그 다음엔 사기. 뭐 이래야 됐어요. 그래서 기승전 사기 이야기. 여러 번 그냥 들어서 사기를 이 자기한테 사기친 그 LA의 암흑인 장로란 분 이름을 계속 말해서 저도 그냥 듣고 있어서 외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기당한 이야기에서 집사님의 초점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나중에는 예수님 이야기로 다 바뀌셨어요. 갈등도 항상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승전 그 다음에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의지해야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대화로 우리의 대화는 계속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제 그 막 오전에 숨을 거두셨다고 맞다 캐시가 연락을 해줬습니다. 그 자매님 연락 받고 갔을 때는 증손주들까지 다 있었어요. 뭐 하와이 뭐 뉴욕 이런 데서 다 왔고요. 다 와 있었습니다. 아주 갓난쟁이들 말고 증손주들 말고 그 위에 손주들 그 전부 그 모든 가족들은 다 예수 믿는 신앙을 지닌 가족들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심사님 숨을 거두시고 그 시신이 있지만 그 앞에서 같이 Amazing Grace를 불렀습니다. 같이 그 찬송을 했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집사님 정말 복 있는 생에 사셨어요 라는 그 말을 했습니다. 예, 신입사님 평소 고백대로 예수님 아니시면 살아갈 소망도 힘도 없습니다 라는 말씀은 사실은 성경 진리입니다.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고 예수님 없어도 나 살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크리스찬의 어떤 신앙 고백이 될 수 없죠.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람에게 베푸신 죄를 이길 힘과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말씀입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은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고통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은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결심하신 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기도하실 때 너무도 고통스러워하셨어요. 죽을 지경이라고까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38절에 읽으셨지만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곱 가지 말씀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시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말씀 속에서 죽도록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장 고통스러운 표현을 하신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였습니다. 십자가 고난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그처럼 고통스럽다는 말은 안 하셨는데 주님은 십자가 이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고통보다도 더한 고통의 시간을 맞으셨던 겁니다. 그 고통이 뭘까요? 그 고통은 세상 죄를 모두 주 예수께서 짊어지시는 결심에 이르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주님의 마음에 큰 고통이 되었고 그 고통으로 인해 죽을 지경까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지은 모든 죄를 스스로 짊어짐으로써 하나님이신 분이 스스로 하나님이 죄에 내리시는 저주를 다 받겠다는 결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모르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가까이 하실 수도 없는 하나님이 대신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겠다고, 그래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내리시는 심판을 다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그 결심은 사람이 해야 할 수 있는 결심이 아닙니다. 그 고통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고통의 수준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가까이 하시는 일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죄가 되시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그럴 수 없는 일인데 바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시는 일을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너무도 괴로워서 39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그 말씀을 아버지께 아뢰신 거죠.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 이렇게 기도의 시작을 하세요. 나의 아버지, 그냥 아버지 또는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 완전한 순결, 완전한 거룩,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 연합인데 이 순간에는 죄가 되심으로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어야만 하는 결심을 세우시는 때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도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담은 그 잔을 예수님 대신 받을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순결하신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만이 죄를 대신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셨기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그 고통이 너무도 심해서 하실 수만 있으시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아뢰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렇게 아뢰시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를 살리는 길은 오직 예수님께서 그 잔을 받으시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에 너무도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그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이 결심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같이 누가복음 22장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22장 4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주님의 마음 고통이 마음의 고통이에요. 내 마음이 극심히 괴로우니라고 하셨죠. 주님의 마음 고통이 너무도 극심하기에 피가 몸 표면으로 배어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전문 의료학계에 있는 학자들은 이 부분을 성경을 믿는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심한 스트레인이 오면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사람의 그 가장 그 표피에 가까이 있는 그 모세혈관들이 있다고 그러죠. 모세혈관이 그 스트레인을 이기지 못하고 터지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피떡이 되는 스트럼블린인가요? 그렇게 그런 피떡이 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들이 방울처럼 돼가지고 묻어져 나오는 그 일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만 그럼 예수님은 바로 그 마음의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그렇게 몸 표면으로 피방울이 땀방울처럼 떨어졌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괴로움, 그 고통은 너무도 심한 것이고 사람은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은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43절에 우리가 읽은 44절 그 전에 43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워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그 고통을 견뎌내지 못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괴로워 죽을 지경에 이르셨지만 마침내 예수님은 결심하시고 죄가 되셨습니다. 그래야만 사람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 위에 내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살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서 그 같은 진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그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런 결심의 시간을 보내실 때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까이에서 도와줄 사람이 가장 필요할 때 주님께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외로운 시간에 주님은 혼자셨습니다. 죽음보다 더 깊은 아픔과 두려움과 근심과 외로움의 시간을 주님은 혼자 지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깊은 고통을 아십니다. 가장 처절하게 외롭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주님은 사람이 경험하는 가장 극심한 고통도 그리고 사람이 주변에 아무리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각 사람이 경험하는 외로움의 깊이도 주님은 모두 아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어느 사람보다도 더 깊이 그 모든 일들을 친히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과 외로움을 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걸 누가 알아줘 라고 생각하고 이 두려움을 어떻게 떨쳐버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라도 주 예수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저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아픔, 그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지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겪는 시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복잡할 때, 혼란스러울 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이기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보시는 이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같은 기도를 세 번 반복해서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세 번 반복하신 건 세 번의 어떤 의미가 있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시험, 사단의 공격, 유혹이 그만큼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다시 기도하셨습니다. 사단의 세 차례 반복해서 엄습하는 공격, 그 공격의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잔을 마시지 말라는 것이었겠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더럽고 왜 저주되는 그 죄의 잔을 마시느냐고, 사람들이 다 당하게 하라고, 그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되는 분의 선택 아니냐고 그렇게 유혹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잔을 피하라는 그 유혹 앞에서 주께서 그저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의 뜻을 찾으셨습니다. 그게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죠. 그때도 세 번 사단이 반복해서 공격했습니다. 메시아로 온 그 사명을 버리라는 것이었죠. 사람은 어차피 자기가 저지른 일에 결국으로 가는 거 아니냐고, 당신은 그런 결국을 당하지 말고 영광을 취하라고, 사단은 그렇게 세 번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을 했습니다. 처음에 공생애 시작에도 그랬고, 그 마지막 십자가 바로 전에 그 순간에도 사단은 같은 시험을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탄이 믿는 사람에게, 우리들에게 던지는 유혹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십니다.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지도 잘 아십니다. 그런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 때 닥쳐오는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위기의 순간에, 외로운 때에, 두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가 너무도 힘들다는 순간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다고 생각할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혼란스러울 때, 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서 나의 아버지를 부르셨듯이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나의 아버지를 부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기도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순종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각자의 겟세마네가 있습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각자의 어려움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정말 두려운 것이 있어요. 실망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은밀한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나는 나의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고 순종하며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가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과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자리에 있지만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내 영혼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한 번도 고백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만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가 가득 채워져 있는 잔을 예수께서 대신 받으셨기에 나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아직 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이 복음을 들으셨다면 이 시간에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예수님만이 저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저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구원자십니다. 예수를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저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시고 예수를 마음에 구세주여 주님으로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